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스파이 혐의로 중국에 구금된 일본인 남성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교토통신 등 현지 언론은 하야시 외무상이 회담 후 기자들에게 최근 베이징에서 일본인이 구금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하야시 외무상은 센카쿠 열도와 타이완 주변에서의 중국 군사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중국이 국제사회의 안전유지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친 부장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5년을 언급하며 선인들은 진영대항의 간극을 깨고 양국 국교 정상화를 이뤄냈다며 조약의 정신을 되새기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 외무상이 중국을 찾은 건 3년여 만이며 기시다 후미오 정권 내 일본 관료의 중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을 경유한 차잉원 타이완 총통이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일 블룸버그 통신은 차이 총통이 뉴욕에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뉴욕에 도착한 차이 총통은 미국 땡크탱크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하는 행사에 비공개 연설에 나섰고 이틀 뒤부터 수교국인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차례로 방문한 뒤 5일 귀국길에 다시 미국을 경유합니다. 한편 타이완은 전날 중국 군용기 9대가 타이완 해협 중앙선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타이완 해협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현재 해당 군용기들을 면밀히 감시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 외교장관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지난 1일 회담을 가졌다며 이들 양국이 10여 년 만에 외교관계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언론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간의 국교 정상화와 관련한 사전 협상이 진행 중이며 압델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이달 말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무함마드 무르시 당시 이집트 대통령은 2011년 시작된 시리아 정부의 민주화 시위 탄압과 내전 발발을 계기로 시리아와의 외교 단절을 선언했었습니다. 미국 남부와 중서부 곳곳을 강타한 강력한 토네이도로 지금까지 26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AP통신은 적어도 8개 주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로 테네시주에서 적어도 9명, 아카소주 4명, 인디애나와 일리노이주에서 각각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토네이도의 최고 풍속은 시속 265km에 달하며 학교와 공공건물, 중요기반 시설들이 손상되고 일부 마을 전체에 가스가 누출되고 전기가 끊겼습니다. 또한 일리노이주에서는 260명이 모인 콘서트장에 토네이도가 몰아쳐 적어도 한 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한편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의 일부 지역은 눈보라가 강타해 피해가 따랐고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새로운 산불 100여 건이 보고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취재하던 중 체포된 미국인 언론인 이반 게르시코비치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카렌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 명의의 성명을 통해 러시아 정부가 미국 시민들을 겨냥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조건으로 게르시코비치의 구금을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반 게르시코비치가 소속한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도 성명을 통해 게르시코비치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며 어떤 기자도 단순히 자신의 일을 했다는 이유로 구금돼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관련 성명은 월스트리트저널을 포함해 뉴욕타임스 등 전 세계 언론사 편집장 30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최근 들어 뉴스에 매일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요, 인공지능 AI일 겁니다. 대화 인공지능 로봇, 생성형 AI라고 하는데요. 챗GPT가 화두로 떠올라서 미래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는 논의들이 매우 활발합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보고서를 예로 들어보죠. 일단 골드만삭스는 이 최첨단 인공지능 덕에 경제 성장이 향후 10년간 7% 평균 7%까지 올릴 수 있을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직업의 변화가 있을 거란 진단도 합니다. 전체 일자리의 25%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화로 바뀌면서 행정과 법률 분야가 엄청난 영향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던 행정 업무의 46%, 법률 업무는 44%가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블루칼라 노동자, 그러니까 생산직 노동자 중에 건설업은요, 대체 규모가 6%, 유지보수업은 4%로 앞선 행정, 법률 업무와 매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통역사, 작가, 수학자, 회계사 같은 직업은 인공지능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까요? 이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챗GPT를 개발한 OpenAI의 연구 결과로 보면은요, 해당 노동자들의 20% 정도는 챗GPT를 사용해서 평소보다 두 배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노동인구의 80%가 이 챗GPT로 업무를 더 잘 볼 수 있게 되고요. 다만 이 연구는 요리사, 오토바이 정비사, 석유가스 노동자는 또 예외라고 지적합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 연구는 사라지는 일자리가 아니라 영향받는 일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앞서 이 골드만삭스 연구에서 인공지능이 인류의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노동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정규직 근로자가 일하는 3억 개의 일자리가 위태해진 것으로 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정 업무, 그러니까 사무직이라든지 변호사 같은 법률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험군으로 꼽았습니다. 어쨌거나 한쪽에서는 사라지는 직업이 있겠지만 인공지능으로 새로 생기는 일도 있을 거다라고 하고요. 또 현재는 어떤 일자리가 사라질지 아직은 잘 모른다는 전문가의 진단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 인류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업무의 도움을 받으면서 노동자들의 생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다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이 첨단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등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4월 첫째 주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비오의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또 생활 속 경제,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캘리포니아 스키. 뜨거운 태양과 반짝이는 해변의 모래알, 바로 캘리포니아 하면 떠오르는 풍경입니다. 그러나 이런 캘리포니아에 긴 겨울이 이어지고 있나 본데요. 캘리포니아를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산악지대 스키장이 영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매머스 마운틴은 적어도 7월 말까지 개장한다고 밝혔고요. 헤븐리 마운틴 스키 리조트는 5월 초까지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스키업계에 큰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고도 2000에서 3000m 이상의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부분의 스키장에는 올해 상당한 눈이 내렸습니다. 국립기상청의 기상학자에 따르면 부분적으로 알래스카에서 불어오는 한랭전선 덕분이라는데요.
최근 일부 산맥에 최대 90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이 학자는 또 다른 눈보라가 예상되며 4월에도 더 많은 눈보라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요. 리조트 측은 평균 수준을 훨씬 웃도는 6m에 달하는 눈이 내렸다고 밝혔고 20m의 눈이 쌓인 산 정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의 강설량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교통당국에 따르면 3월에는 도로가 정전 상태로 막혔고 눈사태는 해당 지역 북쪽의 고속도로 일부를 폐쇄했습니다. 자, 일부 주택은 거의 기록에 가까운 강설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로 인해 마을은 눈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에 대한 대피 경보도 발령했습니다. 한편 구급대원들은 프로판 탱크와 소화전에 도달하기 위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소 4m에 달하는 눈을 치워야 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3학년들은 요즘 대학 입학 허가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문 사학교 아이비리그에 합격한 학생들은 합격의 기쁨과 동시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일부 아이비리그 대학의 등록금이 연간 9만 달러에 육박하며 다른 명문 인문대학도 8만 달러 이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학생들이 최고의 학교에 들어가려는 치열한 경쟁의 그 배경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비리그 중 한 곳인 브라운 대학교는 수업료, 숙식비, 간접 개인 비용을 포함한 총 출석 비용이 2023에서 2024학년도 거의 8만 8천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넬대의 경우 지난해보다 4.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일대학교 펜실베이니아, 다트머스, 콜롬비아, 브라운대학교 학비는 이미 지난해 8만 달러에 진입했고 예일대는 2년 만에 또다시 7만 달러까지 올렸습니다. 아이비리그 소속 대학 가운데 프린스턴대가 7만 6천 달러로 그나마 학비가 가장 낮았는데요. 또 다른 이유로 물가 상승을 꼽습니다. 한 자산관리업체는 2022 회계연도 기준 대학 운영비용은 5.2% 증가했다며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거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신문은 학비 전액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사람들조차도 예상보다 비싼 가격에 놀란다는 뜻의 스티커 쇼크로 분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또 이번 주는 또 독자들께서 어떤 기사를 많이 읽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어떤 기사인가요?
네, 북한이 새로운 전술 핵탄두인 화산 31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담은 기사가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얻었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의 평가로 바로 넘어갈까요?
네, 먼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전 사무차장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 연구원은 이번 화산 31은 2015년에 비해서 분명한 진전이 있다면서 크기 측정을 위해서 김정은의 신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핵탄두는 소형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수중 드론, 심지어 전략 순항 미사일에도 맞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에 대한 진전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이번에 공개된 화산 31의 직경이 40cm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비 올브라이트 소장도 이 핵탄두 소형화에 대한 북한의 진전을 인정했는데요. 올브라이트 소장은 초기 핵탄두는 80cm 정도였고 이후에 60cm로 줄였으며 지금은 40cm로 줄였다면서 북한이 수행한 테스트와 경험을 고려하면 이는 믿을 만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럼 화산 31의 위력은 어느 정도로 추정될까요?
네, 올브라이트 소장은 화산 31의 위력이 50킬로톤이나 100킬로톤이 아니라 10에서 15킬로톤 범위로 추정된다고 말했는데요. 북한이 핵탄두의 정확한 위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실험을 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럼 추가 실험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나요?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의 추가 실험이 반드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루어질 거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얻은 만큼 실제 측정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이나 과학적으로 제작된 실험장에서 다른 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인데요. 여기에는 고속카메라를 통해서 높은 폭발력을 실험하는 등 다양한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북한이 이 화산 31을 공개한 목적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북한이 화산 31을 공개함으로써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역량을 보유했다는 걸 보여주려 한 걸로 해석했습니다.
네, 다른 전문가는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나요?
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탄두를 전시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의 탄두 소형화 등 핵무기 개발의 진전을 상기시키려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한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해서 화산 31을 공개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느 시점에는 핵무기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해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의 그 활동을 담은 기사가 많이 읽은 순위에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법률단체가 밝힌 내용인데요. 수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 동북 삼성 지방에서 성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단체인가요?
네, 네덜란드에 소재한 법률단체인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인데요. 이 단체는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장롱성 등 중국 동북 삼성에서 12살 이상의 탈북 소녀와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조직적인 강간, 성노예, 강제 임신 등의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6일에 성명을 내놨는데요. 중국의 이른바 레드존에 있는 북한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행동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북한의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탈북한 이들이 인신매매 등 성착취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중국의 레드존이라 그랬는데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장롱성 이 동북 삼성을 레드존으로 규정한 것 같은데요. 성명 내용 더 들어보죠.
네, 성명은 탈북 소녀와 여성들이 조직적인 강간, 강제 낙태, 강제 결혼 등에 노출된 상황에서 중국 공안과 경비원들이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내 범죄 조직들이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관련 불법 사업으로 연간 1억 5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걸로 추산됩니다. 이 단체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난 2020년부터는 탈북 여성들이 북중 접경 지역에 장기간 머물고 있다면서 기존의 국경에는 15만 명에서 20만 명 탈북민이 있는 걸로 추정된 상황에서 특히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 가운데서 7, 80%가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북한 여성과 소녀들에게 자행되는 이 인권 잔악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 알아보죠.
네,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이 단체의 소피아 에반젤루 변호사는 이 성명에서 북한 여성과 소녀들에게 자행되는 인권 잔악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침묵이 종식돼야 한다면서 그래서 현재 중국의 이 레드존에서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중국의 성노예 산업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통제로 이 관련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블랙홀 같은 곳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언급했습니까?
네, 에반젤로 변호사는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조처가 무엇이냐는 기호의 서면 질의에 탈북 여성을 둘러싸고 북중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성착취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유엔 차원의 국제기구나 양자 차원을 통해서 중국과 관여하고 또 관련 상황에 대한 조처를 촉구하는 게 시급하다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김성환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사임한 소식에 짧게 보도했었는데요.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이날 김 실장이 성명으로 자신의 사임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으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이번 달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어서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김 실장 사의를 받아들이면서 또 후임으로 현재 미국 주재 한국 대사가 내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김성아 실장 사의를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태용 내정자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2차관을 지낸 외교관 출신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네,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소식입니다.
네, 자,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처음 열린 게 언제였나요?
네, 이 회의는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해서 2021년 12월에 처음 개최됐는데요. 이번 2차 정상회의는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잠비아가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한국의 주도로 공동 개최 여부와 주제 등의 행사 성격과 규모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백악관이 입장을 내놨나요?
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29일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개막한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놓고 우리는 여기 미국에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입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개막 연설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전 세계에 밝혔듯이 우리는 여기에서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고 민주주의가 상대를 압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지표들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거네요.
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해외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최대 6억 9천만 달러에 이르는 투자를 발표한 사실도 상기시켰습니다.
네, 투자 목적이 뭐였나요?
네, 민주주의 촉진을 위한 막대한 투자금의 이 목적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지원, 부패와의 싸움, 민주개혁가와 인권운동가의 지원,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수호 등입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권을 한국에 넘겨주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커비 조정관은 미국 의회에 국방부 고위 장교들에 대한 인준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국방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인준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이 시점은 우리가 여전히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네, 지연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인준 절차가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면 전 세계 미군의 준비태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연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의 토미 터버빌 엘라베마주 상원 의원은 국방부가 군인들의 낙태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18일에 발의한 정책에 항의하면서 160여 명에 달하는 국방부 고위 장교들의 인준 절차에 지금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BOA가 이번 주 단독으로 내보낸 기사가 있었죠. 문철명에 대한 내용인데 정리해보죠.
네, 문철명은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하면서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북한 국적자인데요. 2019년 5월에 미국 수사당국의 요청을 받은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돼서 2021년 3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최근 문철명이 미국에서 추방됐습니다.
네, 어떤 경위로 추방된 건가요?
네, 미국 법원은 지난 1월 20일 문철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문철명이 말레이시아 구금시설과 미국 구치소에 수감된 시점까지를 최종 징역 형량으로 선고하고 그의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BOA는 지난 2월에 이민세관 단속국에 수감자 현황 정보를 확인해서 문철명이 버지니아주 볼링그린 소재 이민국 수감시설로 옮겨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달부터 문철명의 이름이 수감자 현황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아서 그의 추방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이날 이민세관 단속국이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네, 자, 앞서서 문철명이 선고 공판에서 부인과 딸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으로 추방되길 원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피력했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철명의 변호인은 미국 정부가 북한 국적자를 추방한 전례가 없는 만큼 관련 절차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었습니다. 실제로 문철명은 북한으로 신병이 인도돼야 하지만 미국과 북한 간의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아서 이행에 어려움을 따를 거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최초 미국으로 송환될 당시에 여권조차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서 그의 중국행마저도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됐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이 문철명을 중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중국 정부와 관련 협의를 진행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대변인은 28일 BOA에 문철명은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최초의 북한 국적자로서 성기를 마친 시점부터 추방 대상자였다면서 문철명의 선택에 따라서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달 초에 그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송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생활 속 경제가 이어집니다. 생활 속 경제 이번에는 미국 제약 산업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극심했던 독감 시즌. 지난 2022년 10월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독감 시즌이 더 빨리 시작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Hospitalizations from the flu in the U.S. is at its highest in a decade for this time of the year.
AP통신은 12월 당시 보도에서 독감으로 인한 입원 환자 수가 10년 새에 가장 많다면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발표를 인용해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어린이 14명을 포함해 4,500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1월 보고에 따르면 1월 중순까지 집계된 어린이 독감 사망자 수는 약 80명에 달합니다. 특히 독감 어린이 환자 수가 많았는데요. 한때 약국에서는 어린이용 해열제가 다 팔려 못 구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로써 일부 약국은 1인당 해열제 구매 개수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제약산업 어느 정도 규모죠? 유독 심했던 이번 독감 시즌은 특히나 아직 끝나지 않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과 겹치면서 미국인들의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이럴 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의약품인데요. 필요할 때 적합한 약을 신속하게 먹어야 빨리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약산업은 세계 제1위의 규모입니다. 지난 2020년 미국 제약산업 규모는 약 5,340억 달러였습니다. 이 산업 규모는 2021년에 5,600억 달러에서 2028년까지 8,610억 달러로, 즉 연평균 6%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제약회사에는 미국 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국면에서 미국 제약 기업의 활약은 더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바로 코로나 백신의 주요 제조 기업이 미국의 제약회사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를 들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지난 2021년 화이자의 매출은 코로나 백신 출시 이후 8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해 전년도 매출의 거의 두 배가 됐습니다. 모더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의 지난 2020년 매출은 8억 달러였는데요. 모더나에서도 백신을 출시한 2021년도에는 무려 180억 달러 이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의 약값, 어느 정도나 하죠? 미국의 약값을 살펴보기 위해선 크게 두 개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준은 처방전 필요 유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오리지널 약인지 아니면 복제약인지 하는 기준입니다. 이 처방전 유무란 말 그대로 의료진이 써준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없어도 살 수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약값이 더 비싼데요. 미국인들이 처방전 약을 구입하는 데 들이는 비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꽤 높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2019년 미국인들이 처방전 약을 구입하는 데 쓰는 연간 비용은 평균 약 1,120달러인데요. 이는 OECD 다른 국가들의 평균 금액인 550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겁니다. 그럼 처방전 약값은 어느 정도나 할까요? 가장 많이 처방받는 약의 비용은 12달러에서 약 100달러로 그 범위가 넓습니다. 대표적인 처방전 약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콜레스테롤 약으로 유명한 리피터는 이 보험 없이 살 때 한 달치 분량이 평균 64달러가량 하고요. 고혈압 치료제인 제스트릴은 평균 약 12달러, 그리고 기관지염을 치료하기 위한 아큐네브는 약 55달러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엄청나게 비싼 약도 있는데요. 희소병인 근위축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인 졸겐스마입니다. 근위축증이란 근육이 위축되는 질환으로 이 약의 1회분 투약 가격은 무려 2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처방전 약값이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뭘까요? 미국의 경우 제약회사가 약을 개발하는 데 들인 연구개발 비용, 즉 R&D 비용을 토대로 약값을 상정하는 데 있어서 유럽 국가 등 이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로부터 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캐나다 등 외국에서 처방약을 사오기도 하는데요. 이는 대부분의 경우 불법입니다. 국제인도주의 의료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는 약값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Pharmaceutical companies can simply turn around, sell these medicines back to you and to the rest of the world at unaffordable prices.
국경 없는 의사회는 제약회사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격을 측정할 수 있는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약은 어떤 것들이 있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은 의료진으로부터 진찰 받지 않고도 이 본인의 증상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약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over the counter, 이거를 줄여서 OTC 약이라고 부르는데요. 두통이나 관절염, 접질림과 같은 부상이나 감기 증세 또는 소화불량 등 다양한 통증 혹은 병세에 대처하기 위한 약들을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약은 OTC 약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요, 미국 성인 4명 가운데 3명은 처방전 약품을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고, 성인 3분의 1은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이 처방전 약품을 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미국 가정당 1년 동안 평균적으로 OTC 약을 구매하는 비용은 약 442달러입니다. OTC 약 매출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335억 달러에서 2021년에는 380억 달러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약국에 어떤 OTC 약들이 있는지 한번 직접 가볼까요?
네, 저는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약국 중에 한 곳인 CVS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쪽을 보면은 처방전을 내고 약을 받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큰 매장 안에 약들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타이레놀이나 애드빌 같은 진통제를 포함해서 또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먹는 그런 상비약들이 있고요. 또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할 때 기침을 완화해주는 약들, 열을 내리는 해열제, 각종 상비약들이 놓여 있습니다.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는 건 뭘까요? 이 상기도 감염 치료약인데요.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계 감염 증상으로 쉽게 말하면 감기약입니다. 이외에도 타이레놀 등 알약 진통제, 또 소화불량으로 인한 속쓰림 관련 약품 등이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OTC 의약품입니다.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 어떻게 다르죠? 처방전 유무 외에 이 약이 오리지널 약인지 혹은 복제약인지에 따라서도 약값은 다릅니다. 먼저 오리지널 약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원조 의약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제약사가 개발해 처음으로 출시한 특정 성분으로 이루어진 신약을 뜻하는 거죠. 이 오리지널 약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인정되면서 시장 독점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독점권이 영구한 건 아니고요. 특허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이를 복제한 제네릭 의약품이 나오게 됩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은 어떨까요? 몇 가지 의약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관절염 치료제 오리지널 약은 셀레브렉스고요. 이 의약품의 대표적인 복제약은 셀레콕시브입니다. 원조약의 한 달 약값은 390달러에 달하는데요. 반면 복제약의 한 달 약값은 최고 30달러가 채 되지 않습니다. 천식, 알레르기 치료제로 유명한 이 오리지널 약 싱귤레어의 한 달 약값은 최고 250달러인 반면에 복제약인 몬테로카스티의 한 달 약값은 최고 20달러입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 의약품의 효능에는 큰 차이가 있을까요? 버지니아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는 윤지아 씨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FDA에서는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의 효능이 같아야만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효능 면에서는 두 약이 같습니다. 하지만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게는 85%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독점원이 다 풀리면 4~5개의 업체가 붙으면서 가격 경쟁이 붙어 가격이 더 싸지게 됩니다.
윤지아 씨는 다만 이 소수의 환자는 두 약 사이에 효능 차이를 느낄 수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의사 혹은 약사 등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한 후에 약을 복용할 것을 조언하네요.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오늘은 미국의 제약 산업과 의약품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미국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7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1945년 4월 12일 연방의회 의사당이 있는 워싱턴 DC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 미 하원은 일찌감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샘 레이번 하원 의장은 회의장의 의장석에서 내려온 다음 오후 5시쯤 사무실에서 간단히 술 한 잔을 하자며 몇몇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레이번 의장은 해리 트루먼 부통령이 술자리에 참석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지 않았지만 워싱턴 DC의 오후는 평화로웠습니다.
1945년 4월 12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얄타 회담을 마치고 미국 남부 조지아주 별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아내인 엘레노어 여사는 백악관에서 새 국제연합 UN 지지연설을 준비하던 이날 해리 트루먼 부통령은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상원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면 오후 5시에 샘 레이번 하원 의장과 술자리를 갖기로 이미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트루먼 부통령은 상원의원들의 토론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원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미주리 주에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편지를 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원회의가 끝나고 트루먼 부통령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샘 레이번 하원의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해리 트루먼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오후가 되었습니다. 트루먼 부통령이 도착하기 전 레이번 하원의장과 다른 친구들은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죠. 백악관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트루먼 부통령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레이번 의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트루먼 부통령이 도착하면 즉시 백악관에 전화하라고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레이번 의장이 전화를 끊고 몇 분 만에 트루먼 부통령이 도착했죠. 트루먼 부통령은 즉시 백악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백악관과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트루먼 부통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트루먼 부통령은 창백한 얼굴로 수화기를 내려놓고 문 밖으로 뛰어나가 차에 탔습니다.
해리 트루먼 부통령은 몇 분 안에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백악관 보좌관은 트루먼 부통령을 대통령의 사적 공간에 있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인 엘레노어 여사가 트루먼 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레노어 여사는 트루먼 부통령에게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945년 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갑작스런 대통령 서거 소식에 해리 트루먼 부통령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트루먼 부통령은 엘레노어 여사에게 무엇이든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달라며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엘레노어 여사는 오히려 트루먼 부통령에게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엘러노어 여사의 이 같은 반응은 해리 트루먼 부통령이 자신이 미합중국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이라는 사실과 이 순간부터 삶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했습니다. 엘레노어 여사는 충격에 빠져 있는 이 새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곤경에 처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미합중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 소식은 몇 시간 안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미국인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일이 항복하기 불과 한 달 전이었고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기 겨우 넉 달 전이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3년 초부터 미국을 이끌어온 만큼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이름은 많은 미국 젊은이에게 그 세대가 아는 유일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3년 3월 4일 미합중국의 제32대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이 위대한 국가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존속할 것이며 부활하고 번영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전하며 당시 심각한 경제 위기로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미국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며 첫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3년에서 1945년까지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을 네 번 지낸 유일한 인물로 안으로는 대공황이라는 경제 위기와 밖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국제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준 대통령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콜로라도 협곡을 최초로 탐험한 존 웨슬리 파워를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1800년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탐험가의 한 사람이며 과학자, 토지개혁가, 아메리카 원주민, 즉 인디언 보호 운동가이기도 했던 존 웨슬리 파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69년 5월 24일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의 그린 리버 강. 그린 리버 강은 유타주와 콜로라도주를 돌면서 흘러가다 큰 강인 콜로라도 강에 합류합니다. 합쳐진 콜로라도 강은 거대한 계곡 그랜드 캐년을 지나갑니다.
10명의 남자들이 작은 배 내척에 각종 과학 장비와 보급품을 싣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험하기도 하고 신나는 일이기도 한 탐험을 준비 중입니다. 이들 그룹의 지휘자는 존 웨슬리 파월입니다. 파월은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린 리버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떠나는 것을 보려고 몰려왔다. 우리는 조그마한 길을 단 배를 밀어 강으로 띄웠다. 배는 물살을 따라 하리로 내려갔다. 나의 앞에는 사람의 손이 닿은 적이 없는 광대한 공간이 펼쳐졌다.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미지의 강 여행에 대한 파월의 이야기는 당시 가장 유명한 북아메리카 탐험기의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동료들은 이 지역을 여행한 최초의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선사시대부터 살아온 종족과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들 뿐이었습니다.
당시 존 웨슬리 파월은 35세였습니다. 그는 남북전쟁 중 북군에 들어가 싸운 퇴역 장교였습니다. 전쟁에서 그는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이름 없는 한 과학도였던 그는 일리노이 박물관에서 일하다 이번 탐사길에 오른 것입니다.
존 파월의 부모는 영국에서 건너온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뉴욕주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1834년에 존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좀 더 서쪽인 오하이오주로 옮겨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파월은 재단사 일도 하고 농사도 지으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어린 존이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줄 길잡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중 한 사람인 조지 크루캠에게 아들을 지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지 크루캠은 부유한 농장주였습니다. 그는 독학으로 공부를 한 자연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다 광물이나 곤충류 표본, 현지 인디언들의 연장, 무기 등을 수집해놓은 조그마한 박물관도 설치해놨습니다. 파월은 크루캠의 집을 드나들며 정식 학교 교육은 아니지만 과학, 철학, 역사 등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1846년 파월 가족은 멀리 서쪽에 위치한 위스콘신주로 옮겨갔습니다. 존은 대학에 가서 과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존 파월은 공부를 하기 위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존은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 교육을 받으려면 동부에 있는 하버드나 예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학교에 가기 위한 돈이 없었습니다. 파월은 하는 수 없이 인접한 일리노이주에 가서 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학 분야의 탐험 여행을 다녔습니다.
1861년 4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존 파월은 북군에 들어가 미조리주에 있는 제2 일리노이 경포병대에 소속돼 싸웠습니다. 그는 실로 전투에서 포탄을 맞고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그는 불구가 됐으면서도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 휘하에서 계속 싸웠습니다. 전후인 그랜트 장군은 전쟁 후 국방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인연으로 그랜트 대통령은 나중에 친구인 파월이 서부 탐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파월은 일리노이주에 있는 웨슬리언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는 또 일리노이 역사학회 조직도 주도했습니다. 그는 주 의원들에게 학회의 박물관 설립을 위해 예산을 늘려주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큰 효과를 보아 파월은 박물관의 소장품 수집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파월은 부임 초기에 로키 산맥 탐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로키 산맥은 미국 서부의 남북으로 뻗어 있는 길이 약 4,800km에 달하는 긴 산맥입니다. 높이가 4,400m나 되는 마운트 엘버트산 등 수천 미터에 달하는 고봉들이 즐비한 험준한 곳입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100년이 가까워진 그때까지도 그 일대는 백인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연구소도 파월의 계획에 지원군이 되어줬습니다. 스미소니언은 파월에게 과학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미국 육군도 위험 지역을 여행하는 대원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또한 철도 회사들은 이들이 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파월팀은 그러한 지원을 받아 로키 산맥을 탐사했습니다. 그리고 탐사에서 모은 수많은 자료들은 지원기관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그린강과 콜로라도강의 탐사였습니다. 이들 강의 탐사는 파월을 전국적인 유명인사로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이 여행은 백인들로서는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오던 원주민들에게는 강의 탐사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월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탐사로 이 지역에 대한 막대한 과학적 정보를 얻게 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1869년 5월 24일 탐험대는 와이오밍주의 그린 리버를 떠났습니다. 가는 도중 파월은 계속 거리, 기온, 고도, 물의 깊이, 물살 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토양, 암석, 식물 등도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곳을 여행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처음으로 여기저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행은 예상했던 대로 위험했습니다. 어떤 데는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강은 바위가 많은 곳을 흐르며 수많은 폭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배가 뒤집히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중 한 척은 큰 바위에 부딪혀 아예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이들은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비에도 시달렸습니다. 싣고 간 장비도 많이 손실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탐사는 계속됐습니다.
1869년 8월 13일 이들은 거대한 협곡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아래에서 올려다본 협곡 벽의 높이는 1km나 됐습니다. 파월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 우리 앞에 어떤 큰 폭포가 있을지 알지 못한다. 강에 어떤 바위가 깔려 있는지도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온갖 것을 상상하기만 했다. 대원들은 호기심과 기대로 어느 때보다 신나게 떠들어댔다. 그러나 나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다.
어떤 곳에서는 강이 대단히 넓어졌습니다. 이런 때 탐사대는 매일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협곡은 또 좁아졌습니다. 대원들은 급해진 물살, 바위, 폭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상황은 점차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원 두 명이 사람이 사는 마을을 찾아 떠나버렸습니다. 이틀 후 탐사대는 간신히 그랜드 캐년의 위험지대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용감한 대원들의 이야기는 미국 여러 지역의 신문에 연재됐습니다. 존 웨슬리 파월의 이름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파월의 탐험은 1879년 미국 지리 측량국의 설립을 가져왔습니다. 측량국은 모든 미국 영토에 대한 측량과 과학적 연구 계획을 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파월의 관심은 단순히 지리적인 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월은 그 후에 실시된 어떤 연구 여행에서든 반드시 원주민 마을을 방문해 그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배웠습니다. 파월은 스미소니언 연구소 산하에 인디언 문화를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원주민국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이 기구의 수장으로 일했습니다. 파월은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이 기구가 왜 필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백인과 흑인 사이의 갈등은 많은 경우 불필요하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인디언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우리들의 무지가 요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디언 정책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파월은 미국 서부 대륙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그러한 대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파월은 특히 그런 과정에서 물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급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존 웨슬리 파월이 제시한 여러 아이디어들은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선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연방의회는 대지와 수자원 관리에 관한 파월의 제안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월은 자신의 아이디어들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1902년 타계했습니다. 그의 선진적인 제안들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법으로 제정돼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의 로키 산맥과 콜로라도 강을 탐험한 과학자이자 아메리카 인디언 보호 운동가이기도 했던 존 웨슬리 파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